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국제 문제와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국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북한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공식 방문할 것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속도는 비핵화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빠른 제재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동력을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벌인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진전을 이뤘다는 내용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7일부터 4일간 열린 협상에서 양측이 상호 관심사인 무역과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하며 깊이 있고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쌓았다면서 양측은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대화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범죄 등과 관련해 필요한 중국 측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성명에서 중국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한 부분 등에서 양국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 양국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에 강하게 항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어젯밤 성명을 통해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남쿠릴 열도 문제와 러일 평화조약에 관한 일본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방 영토에는 다수의 러시아인이 살고 있다며 일본으로 귀속이 바뀌는 것에 대해 현지 러시아 주민을 납득시켜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에 대해 아베 총리의 발언은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을 기초로 교섭을 가속한다는 양국 정상 간 합의의 본질을 크게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일본은 이미 우리의 입장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면서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기본 정책에 따라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순방 중 예고 없이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를 찾았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폼페오 장관이 이라크 아르빌에서 마스루르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신임 총리와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인들이 갈수록 아이를 적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9일 미국인의 총출산율을 발표했는데요. 이 총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연령의 여성 1인당 출산한 아기의 수를 말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 여성 한 명이 출산한 아기는 평균 1.77명으로 전해의 1.82명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여성 1명당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한편 해를 거듭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종별로 보면 중남미계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높아서 여성 1명이 낳는 아이가 평균 2명을 조금 넘었고요.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는 평균 1.2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반면 남부 엘라베마주의 경우 3.08명을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미국에서 10대 청소년 임신이 줄어든 것과 여성들이 늦게 아이를 갖는 걸 원인으로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전 세계 총 출산율 역시 지난 1960년부터 계속 줄기 시작해서 지난 2016년엔 2.4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다위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하 1도로 구름이 조금 낀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7도에서 4도, 신의주는 영하 7도에서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5도, 함흥은 영하 9도에서 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6도에서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Righteous Brothers의 노래입니다. 썰물처럼 당신의 사랑은 쓸려나가 버렸지만 나는 당신의 품으로 다시 달려가겠다고 노래하는 Appetit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First the time rushes in and secures on the shore, then rows out to sea, and the sea is very still once more, so I'll rush to your side. Like the autumn tide with one burn and thought, will your arms open wide at last? Yea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2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이 독립 후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얘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군요.
네, 지난해 5월에 치러진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임기는 6년입니다.
네. 자, 그런데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베네수엘라 이웃국들인 중남미 12개 나라 그리고 캐나다가 지난주에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외교장관들은 마두로 대통령 정권 당시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붕괴되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서 마두로 대통령 두 번째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구엘 디아즈카넬 쿠바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등은 이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10일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난 대선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걸까요?
네, 당시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마두로 대통령이 68% 득표율로 20%가량 득표한 엘리 팔콘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식료품을 지급하겠다면서 표를 매수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이 자행되면서 주요 야권 후보들이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투표율도 46% 정도에 그쳤는데요. 팔콘 후보는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면서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국 정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선거에 앞서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밝힌 바 있고요. 현재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 절차 훼손 등의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제사회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마두로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 9일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미국의 경제 테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로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세력이 있다면서 이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때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최대 부국이라는 소리를 듣던 나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으로 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고 차베스 이전 정부 시절에는 하루 원유를 350만 배럴씩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살인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요. 현재 베네수엘라 산유량은 당시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베네수엘라는 지금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고물가와 식량, 의료품 부족 현상으로 사실상 경제가 파탄난 상황입니다. 굶주림의 쓰레기를 뒤지고 약탈하는 사람까지 늘면서 치안도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또다시 물가가 급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이 1,000만%에 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유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국가경제가 이렇게 파탄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많은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이 지난 10여 년 동안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등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 석유 자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당국의 개입으로 만성적인 식량, 의약품 부족 등의 현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유엔은 지난 2014년 이후에 베네수엘라 국민 약 300만 명이 나라를 떠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집권 사회주의 당에 맞서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지금 마두로 정권에 의해서 체포 복역 중이거나 해외로 나간 상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구촌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군요.
네, 콩고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오전에 지난달 30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야당인 민주사회진보연합의 펠릭스 치세게티 후보가 약 38% 득표로 여권 후보인 에마뉴엘 라마자니 샤다리 전 내무장관을 누르고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첫 민주적 정권 이양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콩고 야당 지도자가 대선에서 충격적인 승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된 게 독립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네, 콩고민주공화국은 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 또 그 아들인 조셉 카빌라 현 대통령이 세습을 통해서 장기 집권했고요. 카빌라 부자 이전에는 역시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 모부토 세코가 독립 후 1997년까지 장기 집권했습니다. 치세케디 후보는 이날 대선 승리를 선언하면서 그 누구도 야당이 승리하는 걸 상상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카빌라 대통령을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민주 정권으로 이양하는 협력자로 봐야 한다면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달에 치러진 선거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왔군요.
네. 당초 선관위는 이번 대선 결과를 지난 6일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더딘 개표 작업 등을 이유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선 결과가 조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선관위의 발표를 받아들였습니까?
네. 에마뉴엘 샤다리 후보는 카빌라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목한 범여권 후보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약 24% 득표했습니다. 샤다리 후보는 선거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야당 후보인 마르탱 파율로 후보는 35% 득표로 치세케디 후보와 아주 근소한 표로 2위에 머물렀는데요. 파율로 후보는 치세케디 후보가 카빌라 대통령과 밀실 합의를 했다면서 선거 쿠데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후보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네. 콩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재판소가 10일 안에 이 치세케디 후보의 당선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만일 헌재가 승리를 확인하면 치세케디 후보는 이 콩고 민주공화국 역사상 최초로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됩니다.
지구촌온을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플랜 B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영국의회가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플랜 B란 플랜 A가 작동 안 될 때, 그러니까 일이 바람직한 쪽으로 잘 풀리지 않을 때를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말하는데요. 영국의회가 9일 본회의에서 찬성 308표, 반대 297표, 이 근소한 차로 브렉시트 관련 비상계획 법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왜 이런 의결을 한 거죠?
네, 그만큼 사정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EU 당국과 잠정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 인준이 부결될 경우에 어떻게 할지 그 대책을 사흘 안에 내놓으라는 게 영국의회의 이번 결정인데요. 원래 관련 법규에는 부결 후 21일간의 여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21일에서 3일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크게 줄인 건데요. EU 탈퇴 시한이 3월 29일이니까 석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라서 영국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는 형편입니다.
네, 저 구체적으로 영국 총리가 어떤 플랜 B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네, 아무런 대책 없이 EU를 나갈 경우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브렉시트 합의문에 의회의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의회에서 인준이 안 되면 합의가 일체 없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이 경우에 영국 정부는 EU 회원국들과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조약들을 일일이 개별 협상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볼 때도 다른 회원국 입장에서도 큰 혼란을 맞게 됩니다.
네. 자, 영국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문 인준의 부정적인 이유는 뭐죠?
네, 북아일랜드 문제가 가장 큰데요. 북아일랜드는 영국 본토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아일랜드 섬 북쪽 지역입니다. 영국 영토인데요. 그래서 영국이 EU에서 나가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단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갈등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서 검문이나 통관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기로 브렉시트 합의문에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경 단속을 하지 않는 걸 왜 반대하는 겁니까?
네, 영국 영토의 완결성을 해친다는 게 의회의 다수의 주장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가 아니냐, 북아일랜드를 차별하냐, 북아일랜드를 포기하겠다는 거냐는 과격한 비판이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보수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판, 이른바 백스톱 조항이 쟁점입니다. 의회는 이 부분을 재협상해서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EU가 영국에 간섭할 수단을 남겨둬선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앞으로 영국에서 브렉시트 합의문 인준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메이 총리가 제시한 시간표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결될 전망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데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이 비상계획 법규, 그러니까 이 플랜 B 요구를 잘 활용하면 상황에 따라서 브렉시트 의향을 다시 묻는 국민 투표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걸로 BBC 방송, 로이터 통신 등은 해설했습니다.
네. 자, 국민 투표를 다시 한다는 건 영국이 EU의 탈퇴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브렉시트를 놓고 2016년부터 지루하게 이어져 온 논쟁을 단번에 정리하게 되는 건데요. 영국 정부나 의회에서 2차 국민 투표가 공론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합의문 인준 실패 시에 유력한 대안으로 현지 언론은 꼽고 있습니다. EU 당국도 이 방안에 긍정적인데요. 지난달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영국 정부가 다른 EU 회원국의 동의 없이 브렉시트 통보를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 폐쇄 상황이 20일째를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텍사스주 국경을 방문합니다. 한편 9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 회동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신임 장관이 인준된 뒤에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길어지면서 연방 공무원들과 워싱턴 DC 안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10일로 20일째가 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남부 국경을 방문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 텍사스주 맥켈런 인근에 있는 국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또 미국 폭스뉴스 방송하고 회견하는데요. 이 회견이 10일 저녁에 방영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지난해 3월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쪽 국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시 그곳에서 이 국경 장벽 시제품들을 둘러봤습니다.
네. 자,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방문이 또 눈길을 더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지출안이 합의가 안 돼서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국경에 가서 어떤 말을 할지 또 주목됩니다.
네. 자, 정치권이 최근 이 사태를 풀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9일에도 백악관에서 회동이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방의회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날 회동에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양쪽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동이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네.
회동이 끝나고 나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죠.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먼저 백악관 건물에서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슈머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슈머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Well, unfortunately, the president just got up and walked out. He asked Speaker Pelosi, "Will you agree to my wall?" She said, "No."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에게 국경 장벽 건설에 찬성하느냐고 묻고 펠로시 의장이 여기에 아니다라고 답하니까 그러면 더 논의할 게 없다면서 대통령이 방에서 나가버렸다고 슈머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네, 역시나 장벽 건설이 문제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즉 이 연방정부 폐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무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president seems to be insensitive to that. He thinks maybe they could just ask their father for more money.
또 이런 상황이 와서 너무 슬프다는 건데요. 펠로시 의장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럼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에 이어서 이 펜스 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들과 함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먼저 민주당 지도부가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Today in this brief meeting, we heard once again that Democratic leaders are unwilling to even negotiate.
네, 이날 짧게 진행된 회동에서 민주당이 협상할 뜻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이 민주당이 협상하기 전에 연방정부 폐쇄를 먼저 풀라고 요구했다면서 연방정부 문을 열면 국경 장벽 건설이 합의할 것이냐는 트럼프 대통령 질문에 펠로시 의장이 노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굿바이, 잘 가시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과 공화당은 협상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무조건 연방정부 폐쇄 상황을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했단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이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president wants to solve this problem. That's why he continues to bring us down. That's why he's put offers on the table.
네, 맥카시 대표는 민주당이 한 번도 제대로 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빨리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역시 이날 회동도 양쪽이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에 필요한 자원이나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일단 연방정부 폐쇄를 풀라고 맞서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선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날 회동이 끝나고 바로 조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만남은 완전하게 시간 낭비였다. 연방정부 폐쇄를 풀면 국경장벽이나 장애물 설치에 합의할 것이냐는 물음에 펠로시 의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래서 자신은 안녕이라고 말하고 나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방의회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났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직접 가서 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일치 단결해서 이 국경장벽 건설 방안을 계속 지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연방정부 폐쇄 문제에 전 끝이 보이질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란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방의회가 만드는 예산에 의지하지 않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경장벽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국경에 가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거리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의 신변과 관련된 소식이 있군요.
네,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로드 스타인 부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거취가 주목받는 이유가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뮬러 특검과 관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특검 수사를 현재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걸로 알려졌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사연이 더 있습니다. 2017년에 이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죠. 본인들 러시아 스캔들에 연관돼 있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그러자 이 법무부 2인자인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당시에 특검을 출범시켜버립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특검 수사를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마녀사냥이라고 줄곧 비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자신의 골칫거리가 된 특검을 출범시킨 데다가 이 특검 수사를 외부 입김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 사이가 사실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오랜 기간 경질설에 휘말렸었죠.
맞습니다. 또 지난 11월에 치러진 이 중간 선거 전후 기간에도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경질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예상과는 다르게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특검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법무부 장관이 새로 지명됐으니까 이 장관 지명자가 인준되면 이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 장관이 특검 수사를 지휘하면 된다는 말이죠.
네, 자 뮬러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뮬러 특검 수사가 이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사임을 결심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MBC 방송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뮬러 특검 수사가 완전하게 마무리된 뒤에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윌리엄 바 장관 지명자가 뮬러 특검 관련해서 또 눈길을 끄는 말을 했더군요.
네. 바 지명자를 만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언론에 전한 말인데요. 그레이엄 의원은 바 지명자가 장관이 되면 뮬러 특검 수사를 보호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 상황이 3주째로 접어들어 있는데 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이 워싱턴 DC 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길어지면서 그 영향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무원들하고 워싱턴 DC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이유가 연방의회가 예산을 만들어주지 않아서인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 연방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냥 집에 있거나 아니면 예외로 분류돼서 계속 업무를 보는 연방 공무원들이 약 80만 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집에 있든지 아니면 나와서 일을 하든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급여 지급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이 많은 연방 공무원이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이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 있는 한 연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이 유니스 김 씨는 BOA에 최근 사태 때문에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유니스 김 씨 말 한번 들어보시죠.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일단 저희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모아놓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급여가 들어와야지 모기지, 즉 주택 대출금이나 유틸리티 같은 주거비 등을 낼 수가 있는데 급여가 나오지 않아서 큰일이라는 겁니다.
예, 뭐 연방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연방기관이 몰려있는 워싱턴 DC 안에서 이 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이번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걸로 알려졌죠.
맞습니다. 뭐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이 업자들의 어려움도 상당합니다. 이 워싱턴 DC의 이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근처에서 이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김희진 씨는 이 BOA에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에 매상이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거부면 정부에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하시니까 저희 매상이 반 이상으로 줄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 뭐 anyway 지금 있는 거에서 돈을 좀 빌렸죠, 은행이라.
김희진 씨는 주변 가게들 상황도 비슷한데 역시 매상이 크게 떨어져서 종업원 수를 줄인 곳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면 연방 공무원이나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건 물론 하나겠죠.
네, 역시 뭐 연방 정부가 빨리 문을 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공무원 유니스 김 씨 그리고 이어서 자영업자인 김희진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서 빨리 이 상황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셧다운이 해결돼서 저희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는 빨리 이 워 일이 빨리 패스가 돼가지고 정부의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빨리 돌아와서 일하길 바라죠.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난 잘 가라는 말을 하는 게 어렵지 않다며 이별을 고하는 Too Good at Goodbyes 들어보시죠.
You must think that I'm stupid. You must think that I'm a fool. You must think that I'm new to this. But I have seen this song before. I'm never gonna let you close to me, even though you mean the most to me. Cause every time I open up it hurts. So I'm never gonna get too close to you, even when I mean the most to you. In case you go and leave me in the dirt. But every time you hurt me, the less that I cry. And every time you leave me, the quicker these tears dry. And every time you walk out, the less I love you. Baby, we don't stand a chance. It's sad, but it's true. I'm way too good at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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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you're thinking I'm heartless. I know you're thinking I'm cold. I'm just protecting my innocence. I'm just protecting my soul. I'm never gonna let you close to me, even though you mean the most to me. Cause every time I open up it hurts. So I'm never gonna get too close to you, even when I mean the most to you. In case you go and leave me in the dirt. But every time you hurt me, the less that I cry. And every time you leave me, the quicker these tears dry. And every time you walk out, the less I love you. Baby, we don't stand a chance. It's sad, but it's true. I'm way too good at goodby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세계 고전음악 무대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살려놓은 천재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작곡가, 지휘자, 피아니스트,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음악 세계를 누빈 인물이었습니다.
자, 번스타인은 무엇보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했죠. 그런 가운데 피아니스트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또 많은 음악인들을 교육시켰고요. 일반인들의 음악에 대한 지식을 늘려주기 위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고 책도 냈습니다.
자, 보면 유대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이 번스타인도 유대계 미국인이라죠?
그렇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1918년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는데요. 러시아에서 건너온 유태인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미국에서 만나 결혼을 한 분들이었죠.
번스타인은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나타냈다는데 그의 아버지는 번스타인이 음악가가 되는 걸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번스타인이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와는 진로 문제에서 뜻이 안 맞았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Because he thought that was no profession, little more than beggars traveling, and he
아버지는 음악가를 떠돌아다니는 거지와 다를 바 없다며 반대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직업이라는 거죠.
예, 이 번스타인이 음악에 끼친 뭐 기여를 생각하면 끝까지 아버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번스타인은 그럼 어디에서 정식으로 음악 공부를 했습니까?
네, 하버드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커티스 음악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탱글우드라는 곳에 있는 유명한 음악제에서 여름을 보내곤 했습니다. 당시대 최고의 음악가들이 모이는 음악제인데요. 번스타인은 특히 지휘를 배웠습니다.
자, 그런 번스타인이 나중에는 자신이 이곳에 와서 후배들을 가르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08년에 평양에서도 연주를 했던 유명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번스타인은 언제 이 교향악단의 지휘를 맡게 됐을까요?
1943년입니다. 이 처음에는 부지휘자로 임명이 됐죠. 보통 부지휘자는 주지휘자가 못 나올 때를 대비해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데 번스타인은 겨우 두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번스타인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That Sunday morning at 9 o'clock, the phone rang and saying, well, this is it. You have to conduct at 3 o'clock this afternoon. No chance for a rehearsal, nothing.
Bruno Walter, 일요일 아침 9시, 주 지휘자인 브루노 월터가 전화를 걸어 내가 독감이 걸려서 지휘를 못하니 오후 3시까지 공연장에 나오라. 연습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갔다고 하네요. 교향악단을 지휘한다는 건 사실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갑자기 서게 됐는데 어떻게 지휘를 잘했을까요?
자, 이 손이 떨리는 가운데 정신없이 지휘를 했는데요. 기억나는 건 끝나자마자 우리 같은 청중들의 기립박수와 환호뿐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The entire audience there standing and cheering and screaming.
뉴욕타임스 신문은 연주 다음 날 번스타인을 칭송하면서 그가 얼마나 노력파인가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일면에 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번스타인은 일약 유명 지휘자로 떠올랐고요. 그 후에 미국 내 거의 모든 유명 오케스트라단은 번스타인을 초청해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1958년 번스타인은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이 됐는데 미국인으로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건 번스타인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유럽의 음악인들이 맡고 있었죠. 음악 평론가들은 번스타인이 악단을 이끌면서 뉴욕 악단은 토스카니니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렇게 평하고 있죠.
번스타인은 온몸으로 지휘를 하는 정열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어느 때는 뛰다가 지휘대에서 떨어지기도 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번스타인은 종신 명예 지휘자로 은퇴를 할 때까지 뉴욕 필하모닉의 주 지휘자로 일했습니다.
이 번스타인은 뉴욕 필하모닉을 떠난 뒤 마치 바다에 폭풍이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번스타인은 가능한 한 많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해보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번스타인의 명성은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그렇다 보니 그의 집은 항상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음악가, 작곡가들의 모임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음악 평론가들은 번스타인이 초기에 뛰어난 곡들을 작곡했다고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30세 전후에 작곡한 심포니 제2번, 열망의 시대, Age of Anxiety라는 것이 있는데요. 음악 전문가들은 이 곡이 아메리카의 소리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본스타인은 자신의 유대교 사상을 담고 있는 심포니도 작곡했습니다. 이 대형 합창단과 심포니를 위한 클래식 작품도 많이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페라와 발레 음악도 작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만 뉴욕의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 공연된 뮤지컬, 즉 악극들이 더욱 빛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뮤지컬로는 On the Town, Wonderful Town, West Side Story가 있고요. 오페레타로 캔디드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캔디드야말로 번스타인 최고의 작품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뮤지컬은 아마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아닐까요?
그렇죠. 이 뮤지컬은 1957년 뉴욕시 브로드웨이에서 막이 올랐는데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공연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를 만도 하죠.
네.
이 뉴욕시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인종 집단의 젊은 남녀가 참 어려운 가운데 사랑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과 비슷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뮤지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찬사를 받는 곡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라는 곡입니다. 테너 레리 커트의 노래로 잠깐 들어보죠.
Maria, I've just met a girl named Maria and suddenly that name will never be the same to me.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로 번스타인은 미국 뮤지컬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각인이 됩니다. 번스타인은 음악가이면서 사회적인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의 인권 문제에도 적극 개입했고 월남전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에이즈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에서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작곡, 지휘, 감독, 강의 등을 계속했는데요. 공영 텔레비전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Or if a trombone plays. Very different. It's all the same note. Only with a different.
번스타인은 에미상, 토니상, 그래미상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번스타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작품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받쳐주지 못했죠.
번스타인이 마지막으로 지휘를 한 것은 1990년 8월 탱글우드 음악제에서였습니다. 그 음악제가 열린 뒤 두 달 후 세계적 명성을 얻은 첫 미국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뉴욕에서 72세로 타계했습니다.
줄담배와 마약, 과음, 동성애 등 얼룩진 사생활로 늘 화제를 뿌렸던 인물이었지만 번스타인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음악가로서 유럽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게 해준 미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내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천재 음악가 레너드 번스타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돈을 벌고 쓰는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밀접한 주제죠. 월급은 paycheck, 돈이 없다는 I have no money, 부업은 side job, 이 밖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배워볼까요? Bread and butter. 직역하면 빵과 버터인데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을 bread and butter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주소득원, 밥줄이라는 뜻입니다. I love to write songs, but it's not my bread and butter.
나는 작사, 작곡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 밥벌이가 안 돼.
Strapped for cash. Strapped는 묶여있다. 여기서 돈에 묶여있다는 뜻인데요. 돈이 부족하다, 쪼들리다는 뜻입니다.
I'm strapped for cash. Can I pay you back later?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갚아도 될까?
Side hustle.
Hustle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는 뜻인데요. Side과 함께 쓰면 side hustle은 부업이 됩니다.
I work at a restaurant as a side hustle.
나는 레스토랑에서 부업을 하고 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Bread and butter. Strapped for cash. Side hustle.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도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니퍼 허드슨이 부릅니다. And I'm telling you I'm not going.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전해드리며 전희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I am telling you I'm not going. You're the best man I'll ever know. There's no way I can ever go. No, no, there's no w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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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ay. I'm living without you. I'm not living without you. I don't wanna be free. I'm still. I'm you. You're gonna love me. I'm not living without you.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